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 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 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닷컴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 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유시민 씨의 스테디셀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 돈만 내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시간, 건강, 열정과 같은 비금전적 생활 자원을 내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친다. 가장 강력한 공감은 참여 형식의 정치 행동이다. 광주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이런 것들에 사람들을 움직인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공감이다. 청년 노동자 전태일은 평화시장 어린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고통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을 호소하기 위해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 유능한 재단사로서 자기 회사를 만들어 돈을 벌 기회가 있었으나 노예처럼 살아가는 어린 여성 노동자들을 보면서 그가 느끼는 고통이 너무나 컸다. 우리는 어디까지 참여해야 할까? 누구나 다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인간은 이타행동을 하는 이기적 존재다. 이타행동의 한계는 정해진 것이 없다. 어디까지 해야 바람직한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고 그저 작은 성금을 보내는 정도만 감당할 수 있다면 그래도 좋을 것이다. 사람은 그 무엇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누구도 타인에게 어떤 이념이나 공동선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느끼는 만큼 그리고 각자가 할 수 있고 또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 된다. 제일 손쉽게 비용이 적게 드는 것부터 살펴보자. 인터넷 포털 뉴스에 응원 댓글을 달 수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응원 멘션을 붙이고 관련 기사를 링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람들을 돕는 단체에 후원금과 격려의 편지를 보낼 수도 있다. 따뜻한 차와 손수 구운 과자를 들고 농성 천막에 가서 노동자들과 함께 밤을 새워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인을 후원하고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후보의 선거운동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다. 아예 이런 일들을 직접 조직하는 운동을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논리 이전의 마음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비용이 들고 고생이 되는데도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고 당당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은 문명과 교육의 산물만은 아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발현이다. 나와 유전적으로 무관한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 그들의 복지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사적 자원을 기꺼이 내놓으려는 자발성, 이 모두가 자연이 인간에게 준 재능이며 본능이다. 이런 이타적 본성,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나는 연대라고 부른다. 연대는 일, 놀이, 사랑과 더불어 삶을 의미 있고 존엄하고 품격 있게 만드는 제4원소다.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다. 연대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 이곳이 행복이 그들의 것이리라. 책 쓰기 글쓰기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 시즌2 마지막 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정 코치입니다.
갑작스럽게 시즌2 마무리라고 얘기하니까 네. 훅 와닿는데요.
훅 와닿아요?
네. 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아니 계획하고 상의를 했잖아요. 양 코치님과.
네.
그랬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거잖아요. 팟캐스트를.
아, 그렇죠. 네. 네,
시즌2의 마무리 어떤 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마무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1년 했으면 이제 방학해야지. 아니, 학교도 1학년 끝나면 2학년 가잖아요.
그렇죠. 네.
시즌 1 끝났으니까 시즌 2 했고, 시즌 2 했으니까 끝내야죠. 아, 시즌 3를 한다는 말은, 아직 안 했다. 네, 아직 안 했어요.
그 시즌 3도 하실 생각인 건가요?
일단은 지금 모집 광고가 나가고 있고, 네. 꿈만필, 예비 저자님들 지금 이제 모으고 있으니까, 또 그분들과 인연이 되면, 이 팟캐스트가 도움이 된다면 모으고 있고, 그러면, 네, 해야 되겠죠?
시즌3의 시작은 열려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열려있죠.
네. 그러면 우선 저희 꿈꾸는 만년 필 글쓰기 책쓰기 팟캐스트 프로그램인데요. 이 꿈꾸는 만년 필의 기본 코너에 충실히 하고요. 마지막에 그 소감이나 그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소개시켜 주실 글쓰기 자료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 미션과 연관된 자료는요. 방금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유시민 씨의 책입니다.
저희 양코치님이 이 책을 처음 접하고 나서 좀 흥분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주실 때. 네. 그만큼 책에 포스트잇이나 접어지고 줄거진 부분이 많아요.
네.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글로서 잘 쓴 책이에요. 잘 썼으니까. 네, 잘 썼어요. 네. 네, 그 잘 썼다는 게 보통 우리가 책들 중에 뭐랄까? 좀 짜증게 한 책들이 있거든요. 뭐 어디 책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저기 책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그 하나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인용자료고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뭐 책으로서의 가치가 아예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외부의 자료들을 이제 끌어다 쓰는 거는 좀 더 책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유시민 씨의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선적 이야기면서 동시에 그 동시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좀 폭넓게 사회적 담론으로 이렇게 다룬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꽤 나름대로 깊은 철학과 경제, 사회에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읽히기 쉽고.
네. 이 책이 정치인 유시민에서 작가 유시민으로 변경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그 때쯤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뒤로의 정치인 유시민의 내용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작가 유시민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분기점에 썼었던 내용이라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소회나 그 당시 경험도 얘기하면서 또 지금 자기가 삶을 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삶의 어떤 그 불안정한 수입이나 두려움 같은 거 있지만 또 그만큼 자유롭고 글쓰기가 주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포함을 시켰었더라고요.
진짜 이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했던 책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저는 항상 인생은 뭐랄까 고민하는 만큼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백지처럼 아예 고민 안 하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지만 기왕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깊게 고민하는 게 좀 덜 후회하지 않나? 물론 그 고민한 만큼 즉 실행도 옮겨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 이번 주 글쓰기에 관련된 미션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 미션 제목 그대로 저희가 드립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똑같은 주제로 물론 다른 필차와 다른 필력이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써보기. 근데 책을 안 읽고 쓰면 너무 기존에 본인이 썼던 식으로 뻔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소개시켜 드릴 때는 가능한 한 그 책을 좀 흡수하고 뭐 필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인용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좀 비슷하게라도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셔라라는 그런 취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아니고 작가로서 잘 쓴 책이라서 좀 참고해 보실 만한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양코치님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꿈만필 아마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 좀 기억나실 텐데 저는 흔들리면서 깨어있기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흔들린다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 저도 이제 살면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사실 이 길이 아닌가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사실 깨어있으려는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 아 이게 아니구나 빠져나올 수 있고 다시 금방 너무 깊게 그 잘못된 길로 멀리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어제와 비슷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깨어있기 때문에 하는 선택이니까 그게 관성에 의한 선택이 아니고 또 오늘 하루도 새로운 마음으로 봤을 때도 그것이 맞느냐라고 할 때 자기 가치관을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 흔들리게 살지만 그래도 깨어있도록 노력하자라는 그런 걸로 좀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최근의 이슈라. 네. 그리고 매일의 이슈기도 하죠. 왜냐면 제가 목소리가 그 글로는 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건 강하게 쓸 때 최소한 내 자기 확신이나 자기 가치관 얼마나 오늘 또 점검했느냐라는 그런 메커니즘은 좀 돌아가야지 글이 또 써지더라고요.
책쓰기 글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 핫 이슈 코너입니다. 이번 주 핫 이슈 어떤 걸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네, 이번 주 핫 이슈 코너는요. 신혜정 작가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신 네, 선명한 주장보다 상식적인 목소리 인문사회서적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내용의 내용 컨텐츠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요. 과거에는요, 개혁적 노선의 선명한 주장을 담은 책들이 좀 인기를 끌었다면, 최근에는 상식적이면서 좀 과격하지 않은 개인적 관점의 책들이 좀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 한 사례를 예를 좀 드리자면, 이코노미스트의 전 한국 투파원이었던 다니엘 투토의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그리고 문유석 판사의 개인주의자의 선언, 그리고 언론인 권석천의 정의를 부탁해 등으로 이어지는 조용한 베스트셀러 흐름에서 이런 트렌드 변화가 읽힌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들 책에는 젊은 독자들의 이제 공분을 추동할 수 있는 사회 부조리를 폭로하거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일상적 소재나 우리 주변에 벌어진 사태를 놓고 저자 나름의 관점에서 사회 비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향신문 그 2016년 3월 26일자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책 세 권 중에서 개인주의자 선언을 읽었거든요.
아, 예. 네. 저는 익숙한 절망, 불평한 희망하고 정의를 부탁해 읽었는데 결국 저희 셋이 다 읽은 조용한 베스트셀러에 포함되어 있네.
그러네요. 저는 그 책에서 진짜 개인주의에 대해서 정의를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내린 거가 너무 와닿았어요.
뭐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합리적 개인주의는 공동체에 대한 배려, 사회적 연대와 공존한다. 자신의 자유를 존중받으려면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토레랑스, 즉 차이에 대한 용인, 소수자 보호, 다양성의 존중은 보다 많은 개인들이 주눅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이다. 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하는 개인주의는 나는 내 행복을 최대한 추구하되 다른 사람의 피해 주지 않고 배려하고 존중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제가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딱 명쾌하게 해줘서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진짜 뭐라고 해야 동질감? 네. 느껴서 좋았었어요.
좀 공감이 되는?
네.
네. 여기에 그 내용들에 이러한 출판물에 또 반대되는 어떤 그 우리가 저 관점도 좀 참고를 여기 나오는 게 이런 출판물의 배경에는 거대 담론의 실종 그리고 SNS 시대의 지식 유통 그리고 야당의 부진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과 사회 연구소 대표인 이 백원근 씨는요 최근 몇 년간 얘기해봤자 바뀌지 않는 사회 상황을 학습한 한국의 독자들이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더 냉소적인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회가 바뀔 것이라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사회과학 서적에서도 큰 이야기보다는 작지만 실속 있는 내용을 좀 선호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요.
조금 슬퍼지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예, 아까 말한 개인적인 어떤 담론으로 줄어드는 게 좀 저 약간 또 그런 어떤 반대적인 이야기를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이제 과거에는요, 모든 담론을 오피니언 리더들이 끌고 갔다면 SNS 시대가 되면서 담론의 유통에 모두가 참여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 독자들이 일반적인 삶과 동떨어지지 않은 글을 좋아하고 또 그 속에서 공감대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면 사람들이 공감도 안 되고 책을 사보지도 읽지도 않게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공감을 하려면 아까 말한 이제 자꾸 글들이 쉬워지고 소프트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제 이런 경향들을 이제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린 독자들 자체가 예리해지고 독자들 각자가 개성을 띠면 그 출판 시장도 그렇게 활기를 띠게 돼 있어요.
맞아.
책도 네. 굉장히 그 마이너티하고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또 나오면 크게 한 뭐 만 부씩 팔리면 그걸로 먹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 독자층이나 흡수할 수 있는 층이 얕아지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포괄해야지 그 속에서 끼케야 뭐 5천부 만부 팔게 되니까 그런 것도 조금 그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조금 막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코치님 설명을 들으니까.
예. 하지만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공감대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독자가 이렇게 됐다는 측면에서 또 그 점에 또 지식인이고 또 저자니까 자기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갖고 어떤 신진 지식이나 어떤 거대 담론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역시 또 그만큼의 그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다는 건 항상 모든 생태계에서 그렇게 건강한 신호는 아니거든요.
책쓰기 글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 글쓰기 팁 코너입니다. 이번 주 글쓰기 팁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 글쓰기 팁은요. 글쓰기 팁 중에 저희가 이제 365 글쓰기 훈련이라는 이제 화이트 페이퍼, 네, 그 언론사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요, 글쓰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매일 하는 글쓰기 연습장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3월 3일 날 했었던 내용, 우리나라 노동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전태일 역사의 독서를 담은 글을 소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미션 책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태일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유시민 책 속에 전태일 평전의 이야기가 아주 비중 있게 들어가 있고 네. 저 역시 전태일 평전을 읽었고 우리 미션 책 속에 있는 내용들 중에 실제 한 권이기도 하죠. 아마 한 번도 읽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읽으면서 이게 실화구나 그런 걸 좀 더 물론 실화인 거 알죠. 전태일 살아계셔 이제 실존 인물이니까 실화인 건 알지만 정말 이 속에 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면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 꿈꾸는 만년필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전태일 평전 책을 읽었거든요.
아, 네.
아니, 그때 왜 양코치님한테 빌려가서
네네. 네.
그냥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그 분신 자살을 했다라는
그렇죠.
정도까지만 네. 알고 있고 노동계에 그렇죠. 뭐 한 획을 그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네. 그 얼마나 치열하게 했었고 왜 했었는지에 대해서 보니까 조금 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식이 됐는지
네, 네.
알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가장 큰 게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그렇죠.
타인을 위한 거라는
그렇죠.
거.
네네.
그게 더 크게 작용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렇게 사시는 분이 어떻게 글쓰기 연습이랑 연관이 돼 있는지가
네.
궁금해요.
이분이 아까 저희가 할 때 그 여공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공들이 너무 금방 건강이 악화되고 임신이 안 되고 죽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사랑과 관심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 몸이 이렇게 혹사당하지 않고 이렇게 안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라는 책인데 그래서 전태일 씨가 읽는 근로기준법은 취미로서의 독서가 아니고 자신들이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태일 씨의 독서가 어떻게 되냐 이게 참 간단하게 몇 줄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태일의 근로기준법 연구는 어두침침한 작업장에서 털털거리며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그 이 집 골방에서 틈만 있으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다. 여름밤이면 모기가 달려들어 잠시도 신경을 안정시킬 수 없는 그 이 방에서 책을 읽기에 온몸에 모기약을 뿌려놓고 잠과 모기를 쫓으며 밤을 새웠다. 겨울이면 몇 달씩 불이 꺼진 썰렁한 냉방에서 구멍 뚫린 나일론 이불을 머리끝까지 둘러쓰고 호호 손을 불어가며 새까맣게 손때가 묻은 근로기준법 책에 달아진 책장을 넘겼다. 그것은 연구가 아니라 실로 사투였다. 예. 전태일 평전 속에 있는 구절입니다. 네.
저도 책을 봤는데 이 부분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책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읽은 거니까요. 사실은 추운 데서 얼마나 그 그냥 잠자기도 힘든데 책이란 걸 읽으면서 머리를 쓰면서 버틴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사투라는 표현을 쓰면서 독서를 했다. 그런 정말 그 간절함, 그런 열망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안위,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자신의 그 이해관계가 떠나는 어떤 타인을 위한 어떤 고민이었다는 것, 이 자체가 전태 씨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하나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저도.
네, 맞아요.
요즘 공부하는 게 있어서 생각하는 게 요즘 준비하는 게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잘 준비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으로 네, 하시면
해야죠.
네.
저희 처음에 얘기했듯이 오늘이 저희 시즌 2의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방송하는 지금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 목이 간지러워요. 아, 겨울에 네, 강의하러 네, 먹고 목팔아 몸팔아 사는 삶이라 먹고 사는 강의는 하는데 이게 계속 잘 낫지를 않아서 계속 간질간질한 상태로 조금 나면 그 목으로 강의하고 조금 나면 강의하고 또 팟캐스트 녹음하니까 일단 목이 간질간질하고 소감은 저희가 시즌 3을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마무리 듣고 정말 뭐 이제 떠납니다 그러면 아우 시원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시원하진 않고요. 그래도 잠깐 쉬니까 시원한가?
조금 편해지는 거 아닐까요?
네.
편해지는 것보다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 뭐 그렇습니다. 네. 세현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팟캐스트를 하면서 진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 2년, 그러니까 시즌1, 시즌2 하면서 만 2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하고, 조만간 출산도 할 예정이라서.
네.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게 지나가면서, 그냥 책 읽고 꿈만 필 미션 하고 꿈만 필 운영진을 했을 때랑 또 팟캐스트 했을 때랑 제가 또 배우고 알아가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많이 배웠구나. 내가 배운 만큼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까라는 뭐 궁금증도 생기게 되고요. 이걸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걸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다음 시즌에는 육아 이야기가 나오시겠네요. 결혼 전에 미스셨다가 결혼하셨다가 임신하셨다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이제 육아에 관련된 네, 이야기까지 뭐 팟캐스트가 어떻게 보면 한 여성의 그 한 프레임 인생을 조명 인생의 일부분을 조명하고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난 뭐 변했지?
글쎄요. 네. 그 저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라면 결혼을 해봐야 되고 아이를 낳아봐야지 시선이 다양해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능력이나 사람에 대한 이해, 특히 여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그 말이 진짜 와닿았어요. 결혼했을 때는 아, 그럼 결혼하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였는데 임신하고 나니까 그동안 진짜 이해 못했던 임신했던 혹시 육아를 하시던 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임신했던 친구의 입장에서는 아니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게 진짜 최선을 다했구나. 저 친구 진짜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과 이제는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짜증났던 상황들에서.
그거를 좀 응용해보자면 우리 팟캐스트를 듣고 불만 있는 분이 있으면 와서 팟캐스트를 시켜봐야 되겠어. 그러면 엄청 이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근데 다행히 저희 댓글에 악플은 없어서.
생기면 내가 지울 거야. 아, 내가 운영진이 아니라 지울 수가 없구나. 아, 이렇군. 네. 네. 아, 소통하는 운영진. 네. 포스터에 걸어놓고.
그러면 저희 시즌3는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시즌3편은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방송 이제 새롭게 모아서 저희가 이제 운영진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 방송을 하면서 또 미션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뭐 좀 개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방송이 사실은 뭐 솔직히 얘기 드리면 한 1년 전에 이게 폐지가 될 뻔했어요. 네, 신영 작가님 임신하셔갖고 전 신영 작가님 안 하면 방송이 멈추거든요. 그래서 네, 신영 작가님이 이 무거워진 몸을 계속 이끌고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끝까지 시즌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다만 이제 저희가 항상 그 새로 태어나는 그 생명 위주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신영 작가님 몸 또 이렇게 건강해지시고 이게 아이하고 많이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 좀 가지시고 회복되시면 바로 나오라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할 거고, 아마 시즌 3에 대해서는 저는 혼자 사는 건 좀 재미없어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 그게 아마 저희는 좀 꿈만필의 그 참가자이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인터뷰 못해서 좀 아쉬웠던 분들, 좀 이런 분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과 같이 좀 미션하고 연관된 그 팟캐스트 방송을 좀 이끌어가고 싶을 예정입니다.
꿈꾸는 만년필 팟캐스트는 이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제가 진행을 꿈꾸는 만년필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는 동안은 네.
저도 기대되는데요. 제가 없으면 또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네. 그 매번 다른 분들이 그러면 오시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좀 다양해지겠죠. 네, 네. 근데 그분들은 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한 2, 3년 이게 호흡을 맞추고 이렇게 아 하면 아 하고 이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걸 좀 낯서니까 마이크에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을 좀 잘 이제 리드해 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제가 좀 맡아야 되겠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질문하고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포맷도 조금 더 정형화 시켜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편집할 게 많아지겠네요.
아하. 그러네. 네. 신현 작가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계속된다. 네. 네.
늘어난 편집 실력만큼 네,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항상 원칙 위주로 가니까요. 네. 네. 원칙대로 열심히 하는 만큼 늘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꿈꾸는 만년필 시즌 2 마무리는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저도 얘기 하나 하고 신현정 작가님도 한마디 하시죠. 뭐.
응? 네, 먼저 해주세요.
네, 저희가 팟캐스트 할 때 시작할 때 뭐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꿈꾸는 만년필 팟캐스트라는 게 방송이니까. 글쓰기라는 기존 프로그램이 주로 카페에서 글쓰기, 텍스트로 주로 이루어졌다면 이걸 오디오로도 활용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쉽게 접근해드리고, 특히 꿈만필을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시즌2 동안 큰 사고 없이 그래도 이렇게 방송을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신혜연 작가님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신경 써주신 덕분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거나 이 미션과 연관돼서 또 보이는 분들, 또 보이지 않는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관심을 좀 덜 가질 때라도 이렇게 항상 애정을 갖고 제가 열심히 진행했던 저도 나름대로 일종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시즌3에서 우리 핫이슈라든지 뭐 글쓰기 팁 같은 것들, 항상 새로운 것들 또 도움되는 것들 갖고 와서 같이 또 활기찬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현 작가님.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목표가 1년 동안 할 수 있을까라는 거, 1년 동안 진짜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서 더 재미를 찾았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녹음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조금 아타깝고요. 녹음 제 목소리는 들리진 않겠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네.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현 작가님 뭐 조만간 돌아오세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착 네, 애청자분들 네 아이가 가라 그러면 바로 올 거예요. 네, 네.
가라고 말하기 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즌 2 꿈꾸는 만년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네, 항상 생각하시고. 저희들 역시 어떻게 쓸 것인가 항상 고민하는 그런 꿈꾸는 만년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정 고쳤습니다.
신혜정이었습니다.
(목소리)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com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 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